기쁜 성탄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마리아 찬가로 알려진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뛰놓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당신이 참 복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엘리사벳의 칭찬에 엘리사벳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시냐고 그렇게 겸양을 떨지도 아니하였고 또는 내가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그 말을 다시 받아주는 그런 반응을 하는 대신에 그러한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과 그 칭찬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지요.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영혼을 다하여서 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고 내 구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의 여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마리아 자신은 그의 여종이다. 그런데 그 여종은 어떠한 여종입니까? 비천한 자리에 놓여있는 아주 낮은 자리에 놓여있는 여종이라고 스스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의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불과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더욱이 구주를 세상의 구주를 잉태케 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 것이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세히 묘사하고 나아갑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였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실로 그분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우리 구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큰 일은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의 맥락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비천한 자들이, 죄인이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름이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50절에 보니까 그분은 또한 긍휼하신 분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긍휼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지금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돌아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5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팔이 있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 팔이 있으신 것처럼 구약성경 곳곳에서 그분의 능력을 묘사할 때 이러한 표현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 편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팔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섯 가지 정도 측면에서 묘사합니다. 처음으로는 51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죠.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마치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아주 한순간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의 자리를 다 물리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내리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그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권세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은 5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지금까지 앞에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면 또 이어지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죠.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종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53절에 보니까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실질적인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굶주린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한 자들, 이 땅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본적으로 말하겠지만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고 갈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여서 그 마음이 높아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 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팔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에 대한 또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주의 오심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이면에는 심판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하시는 일,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입은 것은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5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개인의 비천함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복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분께서 그 능하신 팔로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는 스스로가 여종이라고, 주님의 여종이라고 말하였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기억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단순간에 어쩌다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자 이루셨던 일이고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심으로써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마침내 이 미천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고 계심을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팔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그 미천한 여인에 찾아오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구주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 스스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 자들,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로부터 자신의 안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오늘도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이 마리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의 몸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실로 잉태가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그것을 완전히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직 그 아이가 낳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모든 일들이 아직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때에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약속들을 지금 드러난 현실인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마리아보다 더 기쁨을 가지고 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알고 있고 마리아가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역전의 찬양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꺾는 대신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시의 주어가 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자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역전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비천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마리아가 찬송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고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와 같고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보다 더 큰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곤고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 사비를 베풀어 주시고